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이 조금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목소리로 그냥 읽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이 완전하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꼴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듣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 속에 마음을 방심하지 아니하고 또 느긋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세우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본문 중에서 어떤 한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낮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르르 소란을 떨며 들어온 그들의 중간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성경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들에게 끌려온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이 사람들이 끌고 온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거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현행범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의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형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떠버리는 당신의 이 여자에 대한 판결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들의 속내죠. 물론 말은 정중하게 했지만 속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못 들으셨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듣지 못하셨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듣지 못하신 척 하셨다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지체하신 것이 아, 이 문제는 너무 어렵도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함정에 걸리겠구나, 올무에 걸리겠구나 당황해서 대답을 멈칫하셨을까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 즉각 반응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들의 불손한 의도를 영 안에서 파악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모세의 그 율법을 순전한 마음으로 지킬 의도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이곳 성전 안까지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현행범이었기 때문에 취조나 신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법의 관행에 따라서 정해진 곳에 가서 절차에 따라서 그 여자를 사형에 처하면, 사형을 집행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두려운 것인지를 되새기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조심하는 계기로 삼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죄인 여자를 붙잡은 순간에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 있자. 이 여자를 그냥 죽일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를 함께 죽이자.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이깟 여자 하나 살리고 죽이는 것은 이 사회에서 민사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모든 법 집행의 그 절대 권한을 쥐고 있는 우리가 이 여자 하나, 이깟 하찮은 여자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쩌면 이 여자가 우리에게 횡재를 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회의 혜성처럼 나타나서 자신들이 그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누려오던 그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을 가차없이 위협하는 이 젊은 예수라는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전전긍긍 끙끙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가 자기들에게 그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좋은 그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번득이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심 많은 이 예수가 모세의 법을 어겨가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감싸고 돌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 예수를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몰아서 그렇게 낙인 찍어서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으로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조급한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앉은 채로 성전의 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을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는 기록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6절에 한번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쓰셨다고 나오고 7절에 또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쓰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 바닥에 쓰신 이 글이 어떤 글이었을까, 뭐라고 쓰신 것이었을까 대단히 궁금해합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그 성전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고 계셨을까? 야, 이 나쁜 놈더라, 뭐 이렇게 쓰셨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두 번 쓰셨다 그랬죠. 제가 믿기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믿기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이 글은 아마도 이러한 여자의 이 여자의 이러한 범죄, 즉 간음에 해당하는 그 모세의 법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그 모세 오경,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 모세 오경 내에서 이러한 판결에 해당하는 그 구절을 쓰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 20장 10절을 펴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신명기 22장으로 가보시면 신명기 22장에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여기 보니까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성문으로 끌어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성전 안으로 끌려 들어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또한 이 여자뿐만 아니라 함께 간음했던 남자도 끌려오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는 그 처녀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면서 참 이러한 이 간음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참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TV와 영화와 이런 것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다 이것이 아닙니까? 삼각관계, 유부남을 좋아하고 뭐 배우자가 있는데 또 아내도 있 아, 배우자가 있지만 또 뭐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도 있어야 하고 다 그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모세의 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태반이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했다 그러셨죠. 사실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그 순간에 성전의 바닥에 쓰고 계셨다면, 손가락으로 쓰고 계셨다면, 그것을 쓰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힘없고 가련한 여자,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곳 성전까지 끌려오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온갖 저주와 침뱉음을 당하고 또 이리저리 채이고 밀리면서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발로 맞으면서 또그 함께 가늠했던 그 남자의 그 아내로부터 머리채를 휘어잡힌 채 끌려오면서 머리는 다 미친 여자처럼 다 이렇게 흐트러졌겠죠.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곧 이어서 당하게 될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 장정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게 될그 돌들, 그 돌을 그 날카로운 돌들이 얼굴을 향해서 날아올 때 반사적으로 이 손을 올려서 그것을 막아보려 하다가 그 돌에 맞아서 팔뼈가 부러질 때의 그 느낌. 그 통증을 길게 느낄 틈도 없이 무차별하게 날아오는 그 돌들이 다리며 등이며 옆구리며 이마며 뒤통수며 눈알이며 입술을 사정없이 찢을 때, 그때 검붉은 핏덩어리들이 튀어오르면서 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고스란히 당하게 될그 여자. 오직 유일한 희망이라면 그저 첫 번째 돌멩이에 맞아서 기절해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은 채 죽어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 희망이라면 그것이 유일한 희망일 그 여자. 이 여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동정으로 가득 차 계셨을까요? 그래서 사랑 많고 인정이 넘치고 동정심이 많으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련하고 그 불쌍한 여자를 데리고 마치 먹잇감을 잡아 장난치듯이 끌고 다녔을 그 흉악한 짐승들과도 같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고 벌떡 일어나서 야이 나쁜 놈들아, 너희는 죄안 짓고 살았냐?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놈들이 먼저 저 가련한 여자에게 먼저 돌을 던져 보거라.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종종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누구나 다 죄인이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죄인을 너무 죄인 취급하지 말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바로 정말 그런 의미였을까요? 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율법을 범한 이 죄인 여자를 앞에 두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그들이 태어나기 약 1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 율법을 직접 주셨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준엄하게 직접 명령하셨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이 바로 그런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도록 손수 그러한 법을 제정하셨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돌로 쳐서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솟구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세율법의 모세법전의 저자이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심정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그분의 그 심정은 저 죄인 여자를 가차 없이 사정을 보지 말고 쳐 죽이라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죄 싹은 사망이다. 그렇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이 지금 이 죄인 여자, 자신이 직접 제정하신 그 준엄한 법령을 어긴 그 여자를 향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너무 그러지들 마. 이렇게 변호하실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죄인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골로새서 1장 21절과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30장에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신명기 7장 10절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 넣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죄인들을 그 불타는 용광로, 꺼지지 않는 불,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전하는 불 속에서 그 혼들을 불로 절이시고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하시고 통곡하며 이를 갈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과는 달리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지옥에 사정없이 쳐넣으셔서 불로 절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기회가 있을 때 그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분께서 야, 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왜들 그리 까다롭게 구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 바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지금 그 순간에 그분의 손가락으로 쓰고 계신 그 구절은 바로 그 여자를, 그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맞다. 너희들 말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여자를 죽여라. 내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 율법을 준 그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성전 바닥에 글씨를 쓰실 때 그 모습은 그분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주실 때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1장 18절을 같이 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그 율법의 그 두 돌비를 주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두 개를 모세에게 주시니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에 그 두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곳에 쓰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박국서 1장 13절의 말씀대로 눈이 심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거기까지였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까지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시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자기 길들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통해서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당당히 제시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셔야 하는 그분의 공의가 그분의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의 또 다른 위대한 속성인 사랑이 그분 속에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저 죄인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리라. 저 죄인이 당해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내가 대신 맛보리라. 저 죄인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리라.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 인간이 다시 내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나와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가 저 여자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자의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맞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훼손한 이 여자에게 지옥의 고통의 형벌을 가하라.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나 잠깐. 나의 위대한 또 하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이다. 내가 창조한 저 인간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워온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저 죄인이 받아야 할 그 비참하고 끔찍한 대가를 대신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 죄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저 여자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돌을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인 그 사랑은 조건을 다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또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온 그들이 그 여자를 더 이상 돌로 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를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앉아서 성전 바닥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뭔가를 또 쓰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고 계신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분께서 앉아서 하나님의 손가락인 자신의 손가락으로 성전의 바닥에 쓰신 것은 자신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의 일부, 즉 구약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분께서 앉아서 하나님의 손가락이신 자신, 그분의 손가락으로 성전 바닥에 쓰신 것은 새 언약, 신약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신약에서 주실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이, 미리 그곳에 써보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믿기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 계명, 모세의 계명, 그것을 대체하는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을 쓰시지 않았을까요? 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그 순간 성전 바닥에 기록하시지는 않았을까요? 이러한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두 구절을 성전의 바닥에 쓴 것으로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 손가락으로 그 구절들을 새기시기까지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서 교차하는 그분의 공의의 속성과 그분의 사랑의 속성의 그 대화는 그 영원히 멈춰버린 듯한 그 시간 속에서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커다란 음성으로 서로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결과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여자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더 죄를 많이 지을까요? 어른이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듯이 어릴 때는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갈 때 아, 탐심이 죄구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모두가 다 죄구나. 마음속에서부터 행하는 모든 그 죄들, 실제로 내가 몸으로 행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실제적으로도 죄를 범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먼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에 죄인인 여자와 그 여자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1대1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이 죄인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능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은 영어의 그 no more를 번역한 것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시는이라고 하지 않고 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never, 절대로 앞으로는 결단코 앞으로는 죄를 짓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no more 이것은 again 그러니까 그 동일한 네가 지금 지은 죄와 같은 그 동일한 죄 그것을 계속해서 짓지 마라 그런 의미로 더 이상 짓지 마라는 의미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음의 현행범인 이 여자는 인류 전체,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고소하고 끌고 와서 고소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 사탄, 마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 그것은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정당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맞추어서,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아무개가, 이아무개가, 홍아무개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소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를 얻게 된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러운 죄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화해 헌물이 되어주시고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을 몸소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어서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를 내팽개친 채 마귀의 그 정당한 고소에 귀를 막고 하나님 자신이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으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죄인 여자 하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두 번씩이나 자리에서 수고로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막대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기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다는 그 의미가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고 마냥 너그러이 그냥 감상적으로 그렇게 감싸고 도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위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그 비참하고 끔찍한 죄의 대가를 그분 자신이 친히 받으셔야만 했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돌에 맞아서 처형당해야 하는 그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죄인 여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의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바로 그 자로부터 구출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신 그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려고 몸소 정죄를 당하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